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으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것을 볼 때마다 그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내 속에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쪽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마 가룟 유다가 표를 제일로 많이 받을 것입니다.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인다 앞장을 섰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의 사형을 선언한 그런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았다, 여기에 대해서 더 나쁘다, 더 악질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가 스승을 배신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도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1절도 보면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시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걸 드러내시고, 또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뭐 13장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닭 울기 전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13장이 맞춰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13장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한 얘기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 나왔죠. 이것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연관되는 것인가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사이사이에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장담하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이미 그걸 아시고, 너희는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뭐 온몸이 목욕했다느니 깨끗한 자라느니 이런 말을 이해를 아예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런 말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린다. 배신한다는 얘기거든요. 배신한다. 이게 엄청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 제자 듣고는 서로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판다는 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런 이제 의심하는 반응을 서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아닌데 행여 저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를 팔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의심하는 이것보다는 나는 분명히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누가 도대체 스승을 팔려고 한단 말이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암암리에 서로를 의심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냐? 아니야 마태는 그럴 사람 아닐 거다. 그럼 안드린가? 아니면 야고보인가? 이런 식으로 하나 돌려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서로를 의심한다 그 말입니다. 21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를 팔 사람으로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 몰라요.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나 말고 누가 알겠냐 그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사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나 말고는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궁예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관심술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 그 생각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내가 가장 잘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은 자연히 나는 예수를 팔려는 사람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확실히 알지만은 다른 사람 생각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 돌아가면서 의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제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전부 다 나는 아니다. 이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빼놓고. 그러니까는 나는 나의 생각하고 서로를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똑같은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의심을 해볼 것입니다. 혹시 목사인가? 장로님인가? 저 집사인가? 이렇게 의심하기 바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히 난 그런 생각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나는 빼버리고 도대체 누가 예수를 팔 사람인가 의심하기에 바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의심을 해야 돼요. 내 자신도 의심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심이 들거들랑 나도 저것처럼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참 부족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아는 훈련이 부족한 얘기죠. 항상 우리에게 난 아니다. 난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심은 잔뜩 남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것밖에 나올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굉장히 악한 걸로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사실 성경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여기에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남을 욕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건 부처도 말했고 공자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하고 세상이 비판하지 말라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 데서 그 본인이 없는 데서 남을 욕하고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죠.
그런 행동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행위 자체가 안 좋다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나쁜 행동을 하지 맙시다. 이게 이제 도덕이고 윤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은 그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비판의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결국 예수님 말이나 세상의 도덕 윤리나 뭐 공자의 말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틀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린 자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비판 행위 그런 행위를 가지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비판 행위가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비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이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의 행위를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이 비판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이 나오는 것이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를 옳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했다 비판하는 것은 나는 적어도 그런 잘못은 안 했다 이걸 바탕으로 나오는 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자기 잘못은 감추고 남의 것만 드러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본다 이게 비판입니다. 자기는 보지 않는다 이것이죠. 예수님 이것을 아주 악한 것으로 보신다 그런 얘기죠. 왜 자기를 보지 않는 게 악한 게 있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은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죄인된 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남을 보기보다도 자기를 보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봤다 할지라도 뭘 열심히 하는 그 행위를 봤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낫다 이러한 평가에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예수님이 악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니를 안 보는 것이다. 네가 니를 안 본다면 거기에서 내 은혜가 자리할 구석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비판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십니다. 남의 잘못된 걸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잘못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고 이들에게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 그게 신학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남을 비판한다 이런 얘기를 악하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비판의 행위가 악하다 이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지 않고 자꾸 남만 보는 이것을 예수님이 악한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악함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는 그것을 주님이 악한 것으로 평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비판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 안 지는 의인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시인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들을 보면서 그걸 비판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를 망하는 길로 밀어붙이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의심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으로 자기는 쏙 빼놓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뭐 어쨌든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안 팔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도 안 팔았으니까 그 자기를 믿고 서로 의심했다 할지라도 의심한 건 나쁘지만 자기 자신을 안 팔 사람 믿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부인할 거다 예언을 하는 것으로 13장에 끝인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 이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나온 이유가 그 뭔가 하면은 결국은 제자들도 유다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 그걸 미리 암시하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나 제자들이나 결국은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버리는 모습이 같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 몽땅 다 자기 살자고 십자가 준 예수를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을 베드로를 들어서 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를 판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을 배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를 버린다, 배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유가 돈이 됐든 뭐 같든지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배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는 절대로 안 그럴 것이다 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죠. 난 절대로 예수를 배신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장담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건 나는 과연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믿느냐? 분명히 그렇게 믿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배신하거나 팔 그런 생각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수 틀리면 배신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금의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란 건 수시로 바뀐단 말이죠.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 사람을 변덕이라 변덕증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생각이 수시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좋은 쪽으로 모든 생각이 돌아가요.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뭐야 좋은 쪽 손해가 안 되는 쪽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굴리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딱 해놓고도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끄집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안하고 별 문제 살아갈 때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편으로 내 생각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죽도록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달라 생기게 되면은 신앙보다는 내 육신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 버리는 것이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생각을 믿으면서 난 절대로 안 그럴 사람이다 안 그런다 이런 장담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은 그럴 생각 없지만은 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게 옳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다른 사람 실수나 잘못해서 내 실수와 잘못을 미리 볼 수 있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의 실수가 바로 내 실수를 보여주고 있구나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참된 신자에게 볼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요 단지 유다 한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차원에 가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구원할 걸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단지 베드로 한 사람 나무라는 지칭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대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다와 베드로를 들여가지고 오늘 우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유다 모습 보지 못하고 나에게서 베드로의 모습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보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베드로는 지 마음대로 지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고 난 아닌데 유다는 예수를 팔았다 이건 크게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사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이미 잘못된 신앙으로 시작돼버렸다. 이렇게도 틀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이란 게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가 하면요. 남이 안 하고 못하는 걸 보면은 안 하고 못한 나무랍니다. 근데 남이 잘하는 걸 보면은 잘난 척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남이 못하는 걸 보면서 그 삶이 안 하고 그 사람이 안 하고 못하는 그런 부분 연약한 부분을 내가 짊어질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게 사람입니다. 남이 잘하는 걸 볼 때에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쉽사리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시기와 이기심만 남아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사람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를 사랑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버린다 배신할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날 배신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유다와 베드로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게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배신한 유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운명이 어떻다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다나 우리나 다를 바 똑같은 존재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더 좋아했다면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우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버리기보다는 돈을 위해 예수를 잠시 밀쳐놓는 잠시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그 사랑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를 통해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 형제를 대할 때 자기 허물과 실수는 보지 않고 남의 것만 보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랑과 자기를 똑같이 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다는 증거물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대로 저 사람에게는 허물이 곧 나에게는 허물이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참된 신앙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6절에 보면은 어떤 말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찍어준 한 조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는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놓고 유월절 잔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유다에게는 무교병을 그 떡을 찍어서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품에 안겨 있던 제자가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왜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크니라 이런 말씀을 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그 예수의 품에 안겨 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 그래 가룟 유다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 그 말이죠.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래 유다 그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교병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크다 그러면서 그 떡을 하나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냐 왜 그렇게 하시냐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인 것을 제자들에게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판 일을 못하게 막으시려는 것이나
또 제들로 하여금 유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가 이런 의도에서 유다를 지금 그 들은 폭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생각을 폭로시키기 위한 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이다. 그 범인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뭐냐? 유다를 내세워서 다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진정한 주의 제자입니다. 이걸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주의 제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잘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유다 계획을 폭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럴 목적이 유다에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유다를 내세워서 진짜 예수의 제자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 그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무교병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날 팔 사람이다 이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유다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은 어떻겠어요? 예수께 떡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떡을 줍니다.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받았습니다. 유다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나오는 게 옳냐 그 말입니다. 반응이. 예? 예?
받는 것을 거절해야지.
거절해 뿐다. 또 다른 생각은. 자, 여러분이 유다라 생각하고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 네가 날 팔 사람이다. 떡을 딱 줍니다. 근데 그걸 받을 때 거절해야 된다. 뭐 하냐면은 아, 난 그 사람 아닌데? 이런 짓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 가지고 있다겠습니다. 자기를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떡을 줄 때에 어떻게 나오는 것이 진짜 주의 제자냐? 굉장히 쉬운 얘기 아닙니까? 예? 네 제자지 했을 때 제자인 사람이 진짜 자기 죄를 안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재난 반응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진짜 주의 제자였다면은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 주면서 그 주기 전에 이걸 받는 사람이 이걸 주는 그가 나를 파생했으면 그걸 받을 때 주니 유다가 아, 주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걸 안다면 아이고 내가 주를 팔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진짜 주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게 제대로 된 반응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로 네가 날 팔 사람이다. 예수의 직접적인 지적을 받고도 그 떡을 받고 자기 생각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팔자로 꺼지는 그것을 피해버린 것이죠. 도망쳐버린 것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절에 보면은요 이미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문구상으로 보면은 이미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조각을 받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냐 그 말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떡조가 받을 때도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도 유다에게는 사탄이 있다는 얘기인데 조각을 받을 때 왜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건 모두가 다 마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 따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탄의 생각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사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적 행동한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사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유다의 그 행동 예수께 똑 잡고 행동한 그 행동이 바로 사탄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유다 행동이 뭡니까? 앞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네가 날 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떡조를 주므로 이미 했는데 그걸 받았으면서도 예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다 선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나는 멸망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선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줘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뭐겠냐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볼게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허물과 죄를 보면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 후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 보기를 되돌려할 때에 우린 십자가를 받았으면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그 살찢기는 그 현장을 보고리가 머리에 두고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겨버린다 그 말이죠. 내가 교회 얼마 다녀 큰 걸 얼마나 했고 어떻게 봉사 충실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을 받고 나가버린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곧 사탄의 생각이라 이런 얘기죠. 왜냐?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돌리기 일을 써버립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의를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부인하게 하는 것. 나를 죄 없다 말해버리는 것. 나는 괜찮다 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내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내 잘한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30절에서 유다가 나가니 밤이라라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시간이 밤이었다 이런 의미 되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왔는데 어두운 빛을 갖지 못하더라. 밤이라라 이 목이 뭐냐면 유다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어둠의 상태다 이겁니다. 예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죽었어도 자기의 죄인을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밤의 상태다, 어둠의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든지 유다일 수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가 아니다.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우리는 결국 유다와 똑같은 인간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바로 유다이고 내가 바로 베드로고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할 때에 비로소 십자가 죽으신 주의 피가 은혜로 보여진다 그런 얘기죠. 은혜는 죄의 자리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 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게 신약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를 돌아보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본다. 이건 굉장히 놓치기 쉬운 일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 함께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보기보다 남을 보는데 더 훈련이 잘 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은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내를 치는 것이라는 것. 항상 이걸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가. 이걸 내 속에 같이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살피기를 부지런히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더욱더 깊이 세워지는 그래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보면서 주께로부터 피 흘리게 만든 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우린 자꾸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서 누군가를 책망하기를 부지런히 하는 그런 우리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곧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발견한 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 흘린 그 피 속에서 나의 악한 죄를 발견하고 다시금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결코 주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직 내 삶에서 주님만 높아지고 주의 피의 은혜만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